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VOA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이 8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로 만료되는 흑해 곡물협정의 연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방문이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중 일부로 155mm 포에서 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패트리엇 방공체제용 탄약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로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작은 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은 러시아의 탱크를 막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을 해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시기적절하고 광범위하며 매우 필요한 군사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실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방의 대중국 투자를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 주석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에 자신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00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당신은 중국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라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의견이다 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자 시 주석이 이를 들었고 이에 논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IAEA가 이와 관련해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한국 연합뉴스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전혀 일본에 편향된 게 아니고 IAEA가 한 일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인터뷰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인 결정은 판단할 수 없다며 만약 원자력 안전 조치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8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는 세계적 도전 과정 가운데 최상위에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자로서 미국과 중국은 공동의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특히 기후금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후금융은 효율적, 효과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후기구를 지원한다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기후기금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대학인 MIT에서 아무도 2년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린 천재 청소부 윌 헌팅. 그런 그에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거였죠. 그에게 심리치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거스 벤센트 감독의 영화 굿 윌 헌팅입니다. 해석하자면 좋은 사람 윌 헌팅, 선의를 찾아서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윌 헌팅,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굿 윌 헌팅은 어릴 적 상처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천재 청년 윌 헌팅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진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감동적인 장면으로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상처의 극복, 친구와의 우정, 참된 스승과 교육의 모습 등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굿 윌 헌팅,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MIT. 수학교수 램보가 강의를 마치며 난해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누군가 문제를 풀었고 램보는 신기해하며 풀이를 쓴 사람이 누군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죠. 의문의 풀이가 계속되길 수차례 램보는 복도를 지나가다 젊은 청소부가 칠판에 뭔가 적고 있는 걸 보는데요. 램보는 칠판에 낙서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청소부에게 다가가는데 청소부는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칠판을 본 램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죠. 청소부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의 이름은 윌 헌팅. 한번 기억한 건 절대 잊지 않고 복잡한 연산도 순식간에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움이 짧고 막 나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날마다 술을 마시거나 놀러다니며 지내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하버드생 스카일라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스카일라의 솔직한 애정이 윌은 부담스러워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때마침 윌은 사고를 쳐 수감되고 램보 교수는 윌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윌을 빼내줍니다. 보석의 조건은 램보를 대동하고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였죠. 윌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삐딱한 태도를 고수하는 탓에 정신과 의사들도 다들 기피합니다. 램보는 결국 자신의 대학 동기인 션 맥과이어 정신학 교수에게 윌을 맡기는데요. 윌은 션 앞에서도 엇나가게 일쑤였어요. 션을 화나게 하려고 잔뜩 날카로운 막말을 던지는데 션은 능란하게 대꾸하다가도 윌이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순간은 참지 못합니다. 션과 윌의 상담은 계속됩니다. 션은 윌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잔뜩 가시를 세운 걸 알고 끈기 있게 윌과의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윌은 그동안 자신이 만나온 어른들과는 다른 너그럽고 진실한 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션은 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며 윌이 재능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줍니다.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알아가는 것에 두려워 스카일라에게 이별을 통보한 윌은 션에게만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굿 윌 헌팅의 주제곡이죠.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만의 곡이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실제로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과제를 기초로 해서 보스턴의 빈민가에 사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는 20살의 수학 천재 윌 헌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정받는 영화지만 제작 당시 무명이었던 청년 배우 둘이 쓴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작사를 돌아다녔지만 선뜻 맷 데이먼을 주연으로 쓰겠다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라맥스에서 제작이 추진됐지만 연출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죠. 거스 벤센트가 연출을 희망했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도 거스 벤센트를 지지했지만 미라맥스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비 와인스틴은 거스 벤센트의 감독료를 형편없이 낮췄지만 거스 벤센트는 굴하지 않았고요. 하비 와인스틴이 멜 깁슨, 마이클 만, 얀 스베락 등과 연출권을 협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메가폰은 거스벤 센티에게 돌아갔죠. 다행히 영화 굿윌 헌팅이 공개된 뒤에 전작들로 평가가 낮아져 있던 거스벤 센티는 명예를 회복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과 시나리오에 대한 감각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이 고등학생일 때 이웃이자 사회학자인 하워드 진의 교육관에 감명을 받아서 대본을 썼다고 하는데요. 관대하고 끈기 있는 교수 션 맥과이어의 모델이 하워드 진입니다. 굿윌 헌팅은 건강한 자립과 성숙한 어른의 피로를 다시금 새기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The Waterboys의 Fisherman's Blues, 어부의 블루스,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Good Will Hunting이 빛을 더한 건 실력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참신한 연기 외에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닌 슌 맥과이어 교수 역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로빈 윌리엄스도 있죠. 또 그 외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램보 교수 역의 스텔란 스카스가드, 영국에서 건너온 실력파 여배우 미니 드라이버, 벤 애플렉의 친동생으로 To Die For에서 악동 역할을 맡았던 케이시 애플렉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정극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배우로의 이미지가 강했던 로빈 윌리엄스에겐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어서 이상적인 멘토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죠. 랭보 교수 역할로 호연을 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아미스타드와 본 작품에 동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요. 이후 다양한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스카일라 역의 미니 드라이버와 맷 데이먼은 영화가 완성된 후에 실제로 사귀기도 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인 거스벤 센트와 맷 데이먼은 15년 뒤에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작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윌의 친구 척키 역의 벤 애플렉도 담백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몇몇 제작사에서 당시 맷 데이먼보다 먼저 이름이 알려졌던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을 걸 원했다고도 하네요. 션의 사무실에 있던 그림은 감독인 거스벤 센트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2014년 로빈 윌리엄스 사망 당시 굿윌 헌팅에서 션이 윌을 데리고 갔던 보스턴 공원 벤치는 잠시 로빈 윌리엄스의 추모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굿윌 헌팅을 기억하는 많은 관객이 로빈 윌리엄스를 기리며 벤치에 온갖 것들을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 스카일라를 붙잡으러 갈 테니 교수님이 대신 잘 말해달라는 윌의 편지를 읽은 션은 망할 녀석, 나를 따라하다니 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이 대사는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죽은 아내의 방귀 끼는 습관에 대해서 말했던 션의 대사 전체도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러셔스 잭슨의 Why Do I Lie? 왜 내가 거짓말을 하나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굿윌 헌팅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래 천재성을 놓고 벌이는 두 교수의 다른 접근은 교육과 스승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MIT의 수학 교수는 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늘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던 자신처럼 수학적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때 같은 수학천재였던 지금은 가난한 교수의 길을 걷는 쇼는 윌의 천재성을 다르게 봅니다. 쇼는 윌이 책 몇 권을 보기만 해도 줄줄 늘어놓을 수 있는 지식들을 죽은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직접적인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끊임없이 그의 내면을 일깨우며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쇼는 윌의 진정한 스승이자 정신적인 친구가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Say Yes, 그렇다고 말해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I'm in love with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 girl who's still around the morning after. We broke up a month ago and I grew up. I didn't know I'd be around the morning after. It's always been wait and see a happy day, and then you pay and feel like shit the morning. Instead of falling down, I'm standing up the morning after. Situations get fucked up and turned around sooner or later. I could be another fool or an exception to the rule. You tell me the morning after. Cricket spin can't come to rest. I'm damaged bad at best. She'll decide what she wants. I'll probably be the last to know. No one says until it shows. See how it say yes. I'm in love with the world. 영화 굿윌 헌팅에서 윌이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인데요. MIT라고도 불리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토지를 기증받아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랜드그랜트 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외국 유학생에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학교인데요. MIT의 2018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2만 1,700여 명이 지원해 이 중 불과 1,400여 명만 최종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6.7%의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면 과학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MIT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학,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그치지 않았고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 왔다고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폴 셰무얼슨 교수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놈 촘스키 교수 등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MIT에 몸담으면서 MIT의 인문사회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MIT 졸업생 중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보잉사나 노스롭 그루먼 등 민간 항공산업과 방위 분야, 컴퓨터, 금융,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실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알 그린이 부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들어보시죠.
When I lived for my life, was everything a man could want to do. I could never see tomorrow. I was never told about the rain fall in the house. Tell me, how can you stop? Oh, sun shining.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
영화 굿윌 헌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탄한 연출과 각본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이 더해진 작품 굿윌 헌팅은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를 관통하는 명작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됐고요. 최우수 남우 조연상과 최우수 각본상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100편 중에서 53위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감독의 명작으로 꼽히는 굿윌 헌팅은 영화의 배경이 된 보스톤의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부터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영화음악,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탄탄한 각본, 명감독의 연출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관객의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인공 친구놈이 가장 멋졌다.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영화다. 정말 가치가 있다. 천재적인 재능도 좋겠지만 슌 같은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청소년기를 끝내가는 시기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맷 데이먼이 천재성을 다뤄야 하는 청소부로서 정신치료의 도움을 통해 젊은 관객들과 화합을 이뤄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아웃 평론가는 이 영화는 조심스럽게 촬영됐다. 특히 맷 데이먼은 굿윌 헌팅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드류 도널즈의 Somebody's Baby, 누군가의 아기,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Watch me. Hunting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쇼니 처음 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벤치에 앉아 두 번째 만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 말해야 돼. 네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나도 관심을 갖고 널 대해줄게.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너 스스로 무슨 말을 할지 겁내니까. 네가 선택해, 윌. 그리고 윌이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떠난 이유가 완벽한 여자이지만 시간이 가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싫다고 말하는데요. 윌의 말을 들은 쇼는 우리는 언젠가 곁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고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녀의 친밀감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윌 헌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처키 슐리반이 어느 날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에도 여기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넌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졌어. 이건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50대가 다 돼도 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넌 당첨된 복권을 깔고 앉았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어느 날 윌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윌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건 없어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윌이 떠났을 때 행복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하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척키는 사실 윌 자신보다도 윌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No Name Number 3, 이름 없는 곡 3번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쇼니라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한 멘토를 만나 거칠기만 하던 윌 헌팅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영화 굿윌 헌팅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가 끝날 때 흐르던 곡이죠. 스카일라에게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입니다.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불행을 그리워하나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ll fake it through the day with some help from Johnny Walker Red. Send the poison rain down the drain to put bad thoughts in my head. Out of town to a place.
face I've seen in a magazine that you left lying around. I don't have you with me, but I keep a good attitude. Do you miss me?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 서부 명문 주립대학인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이남희 교수입니다. 지난 2021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현대 언어협회가 5년마다 발표하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내 대학교 중 UCLA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 학교의 한국학 연구소가 지원하는 분야의 하나인데요. 2017년부터 UCLA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남희 소장과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남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이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보통 UCLA로 알려져 있는 대학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직을 몇 년째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UCLA 대학이 미국 대학에서 또 최초로 한국학 수업을 개설했고 또 1997년도에 학부생들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 현재 사실상 90년대부터 많은 수의 대학들이 북미에서 특별히 한 140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그중에서 98개 대학이 한국학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말하자면 학부 학생들이나 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전공을 한국학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 한국학 연구소는 1993년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 대학 안에서도 아마 한국학 연구소의 역사는 가장 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UCLA 한국학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한반도 우회에서는 가장 큰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분들, 이렇게 다 방면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의 연구 활동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래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학생들의 경우 저희는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한해서 특별히 학교에서 책정하는 학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연구소에서 한국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비거주자 학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이 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성균관대에서 그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타 대학과의 그런 교류 활동,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 또는 그 국내에 있는 대학들과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학생들 경우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꾸준히 매년마다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 여름 학교에 보내는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학을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도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각종 학회나 강연이나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학생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학과를 선택할까요?
1차적으로는 한국학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한국 관계 관련된 모든 잡을 찾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즘 재미있는 추세는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한류 때문에 한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문화원에도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학생도 받고 우리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자,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요. 1984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유럽의 현대사를 전공하셨고, 또 1990년에는 한국 현대사로 석사학위, 또 2001년에 역시 한국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네, 원래는 서양사 전공이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서양사, 특별히 이제 독일사로 그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0년도 중반에, 그 한국을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한국을 갔다가 사실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제 개인사에서는 엄청난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그저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독일사로 박사학위 과정을 갈겠다라는 생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한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고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거의 6년 동안 지역사회,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사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갈수 있는 대학원은 사실 시카고 대학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카고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한국학이라고는 뭐 없었고요. 제가 교수님 한 분이 있어서 한국에 관해서 논문을 쓸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들어간 거였고요. 아무튼 한국학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었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쇠빵살이도 그냥 쇠빵살이가 아니고 왜 대문 옆에 있는 문간방 쇠빵살이 하는 식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주제로 이 미국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신 이유 좀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참 중요한 과정인데 그때 80년대 중반이니까 민주화 운동이죠.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소위 그 프랑스에 대해서 배우고 일본에 대해서도 배우고 일본의 학생운동, 프랑스의 68운동, 독일의 68운동 등등을 배우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풀브라이트로 한국을 갔을 때 사실 제가 이런 논문을 쓰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이게 논문이 돼? 이게 논문 주제로 가능해? 더군다나 박사 학위로서 논문 주제가 될수 있느냐고 많이들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논문을 다 마치시고 한국 현대사 박사로서 또 교수 임용이 된 거네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천진난만하게 내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나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제가 첫 번째로 교수직으로 된 것이 유타 주립대학이었고요. 거기서 1년을 지내고 우연하게 UCLA에서 사람을 찾는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마치시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다고요?
육아 때문에 몇 년을 손을 놓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박스채 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의 5년을 박스를 못 풀고 있었어요. 애들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논문을 끝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사실 제 주위에 롤모델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가정사나 육아 문제로 그분께 가서 도움을 청한다거나, 어떤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주위에 소위 어른이 없었던 거죠. 저한테는.
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 예, 제가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군데 아무래도 또그 2001년도에는 한국학이라는 게 사실 그 어린아이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한국학에 몸담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지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여성으로서 미국 안에서 한국학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테뉴를 받은 여성 학자로서의 책임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들이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을까.
네, 좀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민자로서 경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미국에 안 가겠다고, 예, 한국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몇
그래서
살이셨어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춘기 시절이 무척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뭐 인종차별 이런 걸 떠나서 인종차별 같은 거는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표현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언어의 중요성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문학 작품 등을 많이 읽고 미국에 와서도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많이 문학 작품을 읽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 스스로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한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미국에서 한국학 분야에 뭐 20년 넘게 몸 담고 계신데요. 미국 내 한국학 교육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개선해야 할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가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 그 한국학이야말로 한류의 가장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6년부터 2013년까지 그 한국어 클래스 등록 성장률이 44%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때 확실히 그 수강 학생의 구성이 변화됐다는 걸 느낍니다.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뭐 7, 80%는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숫자가 20%가 한국계 미국인,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다양한 미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국어 수업들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연결 사업들도 본인의 진로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지 않을까.
네, UCLA 이남희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차세대들에게 이 꿈을 이루려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도움을 청할 때 누군가는 호응할 거라고 격려합니다.
인간들은 비슷비슷하다. 물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인간도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한국학이 불모지였던 시기를 개척하는 데큰 역할을 감당한 이남희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 여행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로 만료되는 흑해 곡물협정의 연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첫 방문이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에 대해서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중 일부로 155mm 포에서 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패트리엇 방공체제용 탄약들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로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작은 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은 러시아의 탱크를 막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실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방의 대중국 투자를 언급하며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 주석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에 자신이 시 주석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00개의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당신은 중국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이것은 의견이다 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자 시 주석이 이를 들었고 이에 논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았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 후임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8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복잡한 세계 경제 전망 속에서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여러 도전에 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야 할 절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양측 모두가 세계 경제 전망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 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옐런 장관은 양국 간의 건강한 경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승자가 독식하는 경쟁이 아닌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은 양국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부총리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룬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과 관련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IAEA가 이와 관련해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한국 연합뉴스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인터뷰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인 결정은 판단할 수 없다며 만약 원자력 안전 조치를 어기는 일이 있다면 그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7월 8일 VOA 저녁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